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아직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은 없는지. 대답은 없네요. 마침 또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온통 그 언론을 채우는 동안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책임을 맡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서 비켜갈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가족 사정이 그렇게까지 까발켜줘도 좋은가 하는 그 물음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한 사회 안에서 가족이 갖는 그 의미에 음양을 동시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혈육상의 가족이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혈육상의 가족이 있었나 하는 사실을 지나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삶에서 중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사셨던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혈육상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이라는 거 잘 알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걸 다 여기까지는 알 겁니다. 형제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늘 말씀과 여기에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의 구절을 볼 것 같으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형제와 두 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복수로 되어 있죠. 형제들, 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 형제들이 다른 복음서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을 따를 것 같으면 그 남동생 이름들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의 남동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누이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누이들이 두 명 이상은 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섯 명의 아우를 둔 예수님은 그러니까 칠남매 가운데 파악된 바로는 칠남매 가운데 맏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가족의 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친족 관계가 어땠을까? 성서가 진언하는 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척이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스승인 셈이죠. 관계만이 아니라 친척 관계로도 얽혀있다. 이렇게 이 성서증가 증언하는 바를 통해서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족관계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안에서 삶의 안정과 갈등을 동시에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였을 것이고, 전에도 한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금도 예수님의 집 나사렛 동네, 궁벽한 비탈길 동네 거기 가면은 보좌산 집이 아닙니다. 동굴집입니다. 그 예수님의 집이었던 장소라고 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공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큰 마리아 성당이 서 있죠. 그 마리아 성당에 서 있고 거기에는 세계 온 여러 나라의 그 주기도문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로 된 주기도문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족관계 안에서 또 아버지를 떠나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고, 조금 더 역사적인 상상력을 펼칠 것 같으면은 로마 제국의 요새, 오래전부터 있었던 요새지만 한때는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근거지였고, 그러나 로마에 점령해서 파괴된 세포리스 요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됐는데 그것이 불과 우리 개념으로는 한 10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 아마도 그 성체를 재건하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구역에 나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어떤 가족의 그 경험을 예수님은 한편으로 안정을 누렸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는 그런 가족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전하는 바를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해서 그 가족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단순히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붙잡으러 나섰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드린 가족들은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점잖게 집에 계셨거나 아니면 이미 잊으면은 타계해서 돌아가셔서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쨌든 불러내려 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은 참 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로 곁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복음서 기자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혈육상 가족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회적인 명분이나 대의는 안중에 없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꼭 가족 이기주의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습니다. 가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적나라한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주 단순히 그 일상사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도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 그래도 내 자식이 자식을 얘기할 때 자식이 잘못 된 길로 가도 내 자식은 번듯한데 꼭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건 밖으로부터 오죠. 그 다음에 또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한 곳이 옳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냉혹하게만 보이는 법의 논리에서도 이런 가족주의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지탄을 받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불고지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책임을 묻습니다만 가족에게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단호하게 이와 같은 가족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태도를 아주 더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악한 세대를 말하는 문맥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이 악한 세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사람이 제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제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가족이 왼수라는 얘기죠. 옛날에 그 할머니 뭐 그 퀴즈 할 때 그죠? 그 설명해주고 말로 맞춰. 왼수! 평생 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을, 저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심각하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광주의를 내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악한 세상과의 갈등을 아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가족주의가 악한 세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온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평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 그런 역할을 정당화하는 가족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의도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갖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길러준 보금자리로서의 가정, 사랑의 유대로 맺어진 가족, 그래서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해주는 그 가족을 결코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가족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족을 얘기할 때 여전히 그 새로운 관계를 여전히 가족 관계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 동무, 동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새로운 대안적인 그 가족 관계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대립하는 세상의 평화, 다시 말해서 거짓 평화를 정당화하고 강화해주는 가족주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초점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과 가족의 경험이 내 가족만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족의 경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가족, 가족의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사회화 또는 사회의 가족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유대로 다시 구성되는 그 사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영화 가운데 그 어느 가족이란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만비키 가족, 도둑놈의 가족, 도둑가족이라는 뜻인데 재밌는 영화죠. 소위 말하는 전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저렇게 구성된 그런 가족의, 도둑질도 하고 하고 할머니 연금 때문에 그 가족 그 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닌데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가, 태어나기만 했는데 돌보지 않은 그 가족, 원치 않게 태어났다고 해서 구박하는 그 친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우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제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그 가족이 누가 봐도 아 저게야말로 아름다운 대안적인 가족이다라고 느끼기 어렵지만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입니다. 뭐 제가 그 영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것은 우리의 사회 자체가 새롭게 구성돼서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가족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지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육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뭉친 새로운 공동체요, 혈연이 아닌 공의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혈연적 가족관계의 유익함을 누렸고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임을 자각하라고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뭉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는 그러나 뜻으로만 뭉친 메마른 결사체는 아닙니다. 그저 비상한 일을 담당하기 위한 비밀 결사와 같은 소위 어떤 조직과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떤 업적 지향의 도구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조직이라면, 그것이 그런 조직이라면, 그 대안적인 조직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그 공동체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걸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눈 그 사랑의 식사가 바로 이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친밀한 사랑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들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에는 누구든 참여함으로써 존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유대로 서로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공의 가운데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고 저마다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교회 모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주의를 넘어서면서도 그 대안적인 모형으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그 교회의 특성과 얘기했죠. 단순한 결사체는 아니다. 단순한 어떤 사회조직은 아니다. 공의로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합리성도 발생합니다. 교회가 뭐 헌금 많이 해서 뭐 다 무슨 시민사회단체처럼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는 교회 자기네들만 똘똘 뭉쳐서 문제고, 진보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어떤 업적지향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꼭 효율적인 그런 업적지향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선취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전혀 효율적인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대안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따라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그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망가진 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10일 당일 오전에는 9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98일째가 되겠죠, 오늘로서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현장을, 강남역 근처의 그 현장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당일 44일째, 그러니까 오늘은 49일째가 되겠지요, 맞이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옥 씨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문했습니다. 뭐 큰일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연행 소식, 사장실을 점거하려 한다고 하는 일부 노동자들을 연행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강제 연행을 하려는 그 분위기가 엿보이니까 그 여성 노동자들이 윗도리를 벗고 농성을 한다는 그 참담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에, 1970년대나 들을 얘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상의를 벗고, 70년대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정국의 파국이 문제다. 제가 그런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촛불민의로 탄생한 지금 정부 현장에서 노동현장을 이렇게 빈번하게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은 무시해버리고, 뭐 사례사례마다 다 복잡한 사연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설명을 지금 다 드리지 못하고요. 어쨌든 기업은 무시해버리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해법을 지을 만한 정부 쪽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꿈쩍도 안 한다고. 그래서 역으로 제가 민주화되긴 됐나 보다. 옛날에는 높은 데서 얘기하면 꿈쩍이라도 하는데 꿈쩍도 안 한다. 그러니까 촛불 민의를 위임받은 정부마저 아주 무력한 상태에 빠질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을 내세우는 대기업은 과연 가족 같습니까? 의문입니다.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이라도 살려고 방글버둥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무너져버린 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저마다의 가족에서 사랑의 유대를 나누고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누리는 사랑의 유대와 삶의 안정을 오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희생해서 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누리는 그런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고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